룻기 4장 11절에서 17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복 드리고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룻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거기 한 두 가지 막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에 대한 것입니다. 상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상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상과 복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의 중요한 테마로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혹은 재례종교의 그런 기복사상에 근거한 그런 세속적인 물질적 번영의 복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나오듯이 만복의 근원, 1장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 당연한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가, 내려지는가, 혹은 빌어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하고 이제 그 주민들, 베들레헴의 동민들 앞에 이제 나서서 나오미의 그 집안의 구속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가 되겠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공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성문에 모여있던 장로들하고 그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본 항목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하하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고 룻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의 인사들이에요. 우리가 뭐 쉽게 훑어볼 수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추수밭에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입을 열고 한 말이 뭐냐면 그 일꾼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하되 일꾼들이 말하기를 또 여호와께서 당신을 복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상호 축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그 추수밭에서 룻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상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룻이 죽은 이삭을 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나오미한테. 근데 나오미가 너 이렇게 이삭을 죽게 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그 추수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서 또 말하기를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복주시길 원한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또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자다가 갑자기 그 룻이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룻이 와가지고 나의 이렇게 친족 구속자가 되십시오. 기업 물을 자가 되십시오. 그 책임을 져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 에서 하는 일 중에 다른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죠. 좀 이상한 일인데 그 회중 축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 늘 목사가 축도하는 것만 듣다가 회중에 모여서 목사랑 같이 이렇게 축도하는 걸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외국 교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전혀 생소하지 않죠. 외국 교회에서는 뭐 교단적으로도 목사는 빠지고 모든 회중이 그냥 회중 축도를 하니까요. 뭐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 룻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공동체가 서로 축복을 주고받았어요. 축도를 한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거니까 예외의 문맥이에요. 이 종교개혁 이후로 캐톨릭의 사제직이 캐톨릭의 신부가 하는 일이 목사님께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걸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제가 이를테면 목사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뒤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교황권이 부정이 되니까 교황보다 이제 잉글랜드의 경우 헨리 8세가 자기가 왕권을 쥐고서 교황 노릇한 거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것을 걸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을 이제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축도까지 해버린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목사만이 축도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 축도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회중이 다 같이 축도를 하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는 축원으로 아주 가득해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그 베들레헴 성민들의 아주 몸에 젖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야말로 입만 열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아마 당연히 상대방의 복을 빌어줬겠죠? 그랬을까요? 약간 의구심도 회의도 좀 생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이 남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사돈 같은 그런 가까운 관계인데도 사돈이 뭐 땅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 경쟁하고 맨날 남 잘 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잘 안 되길 바라고 뭐 이런 신부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를 항상 라이벌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심지어 옆에 있는 뭐 같은 장로가 되는데도 다른 장로 이거 질시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기독교 문화의 가치관으로 정화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맑지가 못하죠. 베들레헴 동민들도 어쩌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배 아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남자라면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어째서 보아스만 저렇게 복이 많은고 재산도 있고 명성이 다 있는데 또 저렇게 젊은 여자까지 하루아침에 얻다니 그게 뭐 다 돈 때문에 그런 거겠지. 돈이 없어서 봐 자기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뭐 딸 같은 나의 여자를 어떻게 맞이했겠나.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뒷말들이 오고 갈 수 있겠죠. 여자들이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늙은 여자가 늙은 할아버지가 좀 영감이 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혼자 살 것이지 뭘 그렇게 젊은 여자를 밝히고 예? 그것도 창피하지 않아 봉실봉실 웃고 다닌다고 주책이지 뭐예요. 경건한 척 하더니 뭐 알고 보니까 젊은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겠죠? 우리 중에 뭐 늪보다 뭐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좋고 먹었겠지만 뭐 우리도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좋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예? 다 인물도 괜찮은데 보아스 눈에는 안 차나 봐요. 그런 식으로 빈정거릴 수 있겠죠. 예.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룻이야말로 정말 살펴놨구나. 이방인 여자가 여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보아스를 이렇게 홀랑 빠지겠을까. 그래서 막 저 천한 모압의 여자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 하고서 입이 좀 삐쭉 나올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룻을 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됐으니까 사모님 사모님 해야 되니까 그 참 밥맛 떨어지겠네요. 뭐 그냥 디자이너 옷에다가 뭐 거기다가 뭐 보석에다가 뭐 수입품 잔뜩 걸치고 다니는 꼴은 어떻게 보여? 이거 정말 아유 이 여자가 이 동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수입품 고급 향수까지 뿌리고 다닐 것을 생각하면 아주 밥맛 떨어진다고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러시지. 더군다나 평소에 보아스를 은근히 사모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쓰리겠죠. 그래서 룻에 대해서 적대감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동민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이 이방인 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하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또 나오미한테까지 가서 얼마나 잘된 일이냐고 말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 줄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기까지 생긴 거죠.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무슨, 아니, 늙은 양반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까지 낳고 그 늙은 나이에 그게 참 주책이다. 우리 남편은 젊어도 아직 애가 없는데, 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아기를 안 주실까? 뭐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겠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대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룻이 난 애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됐어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오벳이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였는데 그 이새의 그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암흑 시대의 사사 시대의 그 상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만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축복한 베들레헴의 성민들까지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가 지금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들까지도 우리 뭐 한국 사람이 사실을 따져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예. 우리들까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남긴 그 훌륭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의 배경을 가진 서구 사회에서는 늘 잘 쓰는 말이 있죠. God bless you. 이 재채기만 해도 bless you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인데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 복 그걸 빌어주는 것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어떤 특수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의 경험은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마땅히 했어야 할 중보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보신 일이 있어요? 아무 중보기도 안 했다고 그게 뭐 죄가 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만 말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면 보통 뭐 도덕적인 죄, 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다가 쉬는 거 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여기까지 받아들이겠는데 기도하다가 쉬는 거 그거 안 한다 이러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쉬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아니 그 사무엘이야 선지자니까 중복이도 아닌 자기 일이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야 무슨 뭐 선지자입니까? 예.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기도라는 건 은사 있는 사람만 하면 되게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누구나 기도를 해야 하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때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였고 그런데 그 목사와 이제 성도들이 일반 성도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하고서 이 구절을 이제 많이 들이밀어요. 근데 그 구절이 뭐 적용하는 것이 옳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문맥에서 이게 적용해야 할 건 뭐냐, 한번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은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뭐하러 들어갑니까? 거기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하면서 그냥 이 성전 구절만 갖다 대면 곤란하죠. 목사가 뭐 일반 성도다 다 갔다 그러면 그럼 맞습니다 그 말이. 그러면 그럼 우리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구절만 내고 갔다 그러면 구호에 그치는 얘기로 끝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특권과 책임이고 그것이 다 소명이에요. 중복이다가.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하면 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흠양하셨어요. 이렇게 기쁘게 열납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향기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도 물론 그것도 들으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위의 자세를 가지고 따르라 그러고 예수님의 삶이 다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자기 문제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것을 내 자신에 대한 문제에 몰두해서 그것만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토하라. 뭐 하나님 다 들으신다.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오면은 평생 동안 중보기도 한번 못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기도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더라면은 그런 안 좋은 습관을 진작에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고치지 못하니까 늘 뭐 그것이 기도인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아주 그래픽한 그런 예를 든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가 없었잖아요. 자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애가 안 나와요. 이거 도대체 뭐 여러 십 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생깁니다.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25년 후에 애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애를 언제 받았느냐, 언제 애가 생겼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우리에게 애주세요, 애주세요. 그 약속을 성취해 이렇게 기도할 때였습니까? 아, 제 생각에 기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하나님이 노예 주겠다 하니까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그냥 아니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되는데 무슨 말씀하니? 내 와이프도 애 나이가 벌써 몇십 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그 그랄 왕을 만났는데 그 그랄 왕이 이 사라를 보고서 그냥 또 쏙 반했어요. 아니 사라가 그때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 그 어느 정도의 미모였으면 그 뭐 왕들이 한번 봤다면 반하고 남자들이 보면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 자세히 읽으면 그냥 기가 막힌 얘기 나와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는 줄 알아요? 사실은 저희가요 우리 땅을 떠날 때부터 그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오라비야. 연습해봐. 내 오라비야. 내 에로비야. 그렇게 하고 절대로 내 남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당신만 보면 그냥 그 난리인데 아, 나 같은 사람 딱 죽여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날 생각해서 나는 오빠야. 이렇게.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이 여자가 이 사라가 거기 그랄 왕궁으로 들어갔겠어요? 아, 남편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하는 거. 그 아브라함 자기 오빠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하고 사는 것보다 나랑 사는 것이 더 좋지 하고 왕궁으로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말했어요. 너 죽는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20장 끝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죠. 창세기 20장 다음 21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가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사건과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는 사건이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주민들은 보아스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도 생기게 하시고 그 애가 유명하게 하시게 하시고 예, 그 두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하시고 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막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다루고 그걸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길잖아요. 11장까지 쭉 하잖아요. 그러다 12장에 가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이제 말씀 나오면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적용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2장 14절 15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 우리말에 무슨 사랑의 공동체, 뭐 믿음의 공동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미움의 공동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랑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분쟁, 불화, 시기, 싸움, 분열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어디겠어요? 직장이겠어요? 가정이겠어요? 뭐 그런 데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상처를 가장 자주 받고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심하게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완전히 뭐가 잘못된 거죠. 과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엉터리 목사들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마음 상해서 그냥 맨날 얼굴 찌푸리고 교회 와서 앉아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목사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나 교회 하나 똑바로 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소위 말하는 경신된 교회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따져보면은 이 눕기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어두웠습니까? 근데 그 한 작은 베들레헴 공동체가 사랑의 삶을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빌기를 그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들레헴 주민들을 돌보셨거든요. 그런 장점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그런 삶이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편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어버려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사실상 복음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죠. 사사시대에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모함이 나오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베들레헴 주민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축복의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샘물처럼 흘러나왔어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큰 것을 만드시는 분이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작은 데 심대한 의미를 두시고 그 작은 복음의 씨앗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저 몇 사람이면 돼요. 몇 사람 바로 깨닫고 몇 사람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잡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사기 시대에도 그 소수의 그 뭐 몇십 명도 안 되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나마 그 썩은 암흑 시대를 지나가게 하셨다고요. 악감, 시기심, 몰인증, 무관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는 오랜 흉년과 가문 끝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제가 그 LA 다운타운의 그 복잡한 데서 살았어요. 거기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선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선인장이 그냥 그 살아있다가 물 없이도 오래 살잖아요. 살아있어. 나중에 물을 아주 안 주면요. 선인장이 빨갛게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선인장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물 주고 대추나무에 물 줄 때 고민 됐으니까 거기도 자꾸만 이렇게 물이 갔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거기 지나가니까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와, 그 색깔이 지금 눈에도 보여요. 이거 핑크색인데 선인장 꽃이 한 이만해요. 그런 것이 이렇게 확 펴는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소담스러운 꽃이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본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다 찌그러진 몸에서 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응달에서 그 대추나무 아래에서 대추 그 떨어질 때 그 다 맞아가면서 거기서 선인장이 몇 년 만에 꽃을 피운 거예요. 살벌하고 삭막한 이 쓰레기장과 같은 사사시대에 베들림에서는 그와 같은 향기 짙은 꽃송이를 피웠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소풍을 갔는데 그 무덤들이 있는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 좀 잔디밭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무덤 위에 할미꽃이 하나 피어 있었어요. 여러분 할미꽃 아시죠? 그 퍼플 색깔이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시를 썼어요. 나중에 이제 뭐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시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시감이란 게 다 죽어버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세상이 무덤이잖아요.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파묻는 곳이 무시무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에서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 뼈다귀가 묻힌 곳에서 거기서 할미꽃이 피어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 썩었다. 갈수록 다 부패하다. 교회도 너무너무 꼴이 말이 아니다. 그렇게들 한탄하죠. 그런데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덤 위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쓰레기장 같은 데서 물을 머금지 못하고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면서 멸시에 시달리면서 거기서 피어내는 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돋보이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 더 띄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꽃을 못 피시겠으면 우리도 보고 감동을 받거늘 이 많은 세상에 이 쓰레기장 같은 세상에서 이 참 말하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교회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교회라도 하나의 작은 복음의 꽃송이라도 작은 공동체라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섬긴 곳이 있다면 하나님 눈에 금방 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복을 내리고 내리시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준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서 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은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믿겠죠. 믿지만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아느냐 이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너희에 대한 소명의 부르심이다. 무슨 소명이냐? 다른 사람께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성도들끼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악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비는 것이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나에게는 구체적인 소명이 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그런 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소명 주십시오. 뭐가 되겠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해봐야 그 하나님을 즐겨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의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복하는데 진짜 복받고 싶으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큰 소명이다. 그것을 소명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산상보원의 삶이죠. 산상보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야말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보상을 하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타프한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교인들로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죠. 어떻게 그 오늘날의 현실을 보고 비겁하게 한탄만 하겠어요?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가야죠. 내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여기 있던 옆에 카운티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런 자세 하나라도 우리가 익힌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멸시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 기도했더니 내게 자식이 생기더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이 주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죠. 예수님을 학대하고 주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주의 지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무덤 위에 피는 한 송이 할미꽃이 될 수 있고 사사시대에 아름다운 꽃향기를 풍겼던 그런 베들레헴의 성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